자, 다섯 번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벌써 다섯 번째.
아, 빨리 가고 있어요.
빨로.
좋습니다. 역시 백양사 총림 해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전에 저희가 총림 해제가 네.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이루어진 논란이 아니고 백양사 내의 갈등 구조가 총림 해제라는 수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살피다가 또 다른 쇼킹한 걸도 살핀 게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예. 일단 현황은 해제 이후에 지역 주민들도 반대, 의회나 이런 그렇죠. 쪽에서도 우려와 예. 반대 이런 걸 냈고, 뭐 그 총림의 그 누굽니까 방장스님의 상자들이 뭐 또 네. 연명도 냈고 그 다음 날은 또 거기에 비대위가 있더라고요. 백양사 내에 아마 현 방장과 그 주지의 반대 측인 것 같아요. 책임지고 주지는 물러나라. 뭐 이런
그
식의
비대위로
예, 그런 수준으로 가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대로 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살피다가 문득 뭐였냐면 제 옛날 기억 속에 그래서 교계 짜빨 모르 됐잖아요.
네.
어, 백양사에서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
10년, 거의 10년 전, 2010년에
이거 보고 놀랐잖아요.
공수가 바뀐 상태에서 아, 그 당시에도 총림의 해제를 중앙종회 그다음에 의원이
네.
종단의 기구에 우리가 해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문의가 있었더라고요.
어, 공수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은 이 총림 해제의 이유가 지금과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가요?
내용은 똑같고 네. 주장하는 사람과 여야 뭐 정권 바뀌면 네. 바뀐다는 똑같아요. 무슨 네. 얘기였냐면 당시에 지선스님 측이 소위 말해서 이제 주도권이 든 세력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장스님이 다른 분이
따로 있었죠. 그 전에 말했던 수산스님이었었고 네. 지금 소위 반대편에 있는 만당스님이 이렇게 있었던 쪽, 그다음에 심홍스님, 난 알 겁니다. 이런 분이 주지라고 있었을 때, 지선스님 측에서 자신들이 모함을 받고 있다, 너무 견제한다, 지금 방장스님 측에서 네. 하면서, 그때 종회의위원은 이쪽 편에 있는 분이 있었거든.
네.
그분이 종단 법규위원회에다가, 우리 백양사 고불총님은 서홍스님 살아생전에만, 아. 총림 주장이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자동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해주세요라고
네.
거꾸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은 해제 요청을 관철시킨 쪽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뭐 지들 정권 잡으려고 총림 해제까지 하느냐. 지금 논리랑 똑같은 논리로
네.
방어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 알다시피 총림 해제되지 않았고
네.
당시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총림 해제권을 뭐 볼모로 잡아서 싸우는 거는 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네.
이제 그건 가라앉고 그 싸움의 불씨는 계속 이어져 오다가 지금 같은 결과를 맺은 뿌리가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예, 지선스님이나 만당스님 뭐 이런 분들 여기 지금 연루되어 있는 스님들 있죠?
네.
이분들도 도가 꽤 높으신 분들이에요. 인과를 금방 성취하셨잖아요. 9년 만에.
오늘 그걸로 미는데.
네, 9년 만에 딱 성취하셨잖아요. 정말 저는 이거 보고 약간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선 스님 하면 예전에 이 교계의 개혁적인 흐름? 이런 거에 있어서 어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또 우리 사회 민주화에. 또.
네, 지금도 또 뭐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예, 예.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도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이때 당신 집착하신 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었겠지 뭐 자승스님 되는데도 기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게 사람이 초심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정말 씁쓸함
그렇네요
네, 씁쓸합니다
백양사를 놓고 보면은 이게 참 백양사가 딱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게요 네.
이게 막 일종의 문중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어떤 온상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거기 정말로 부자절도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서로가 어려운 절 자기가 먼저 해보겠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딱하네요. 좋습니다.
제비 네. 뽑아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공정해.
네. 그게 제일 공정하다고.
네. 자, 우리 달려야 돼.
좋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 좀 보도록 하죠.
예.
조계종 종무원 인사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이건도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 노조 관련된 어용 노조 관련 네. 얘기 나왔었을 때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정기 인사를 통해서도 압박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압박을 해올 거다라는 것이 역시
그 예상이 또 맞았어요.
아, 막
제가 이런 불길하니까 막 항상 많죠.
아,
그렇게.
불쌍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종무원 정기 전보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네.
이 인사가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노조를 매우 합법적인 인사라는 구조를 통해서
네.
프레싱을 가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서
회사는 늘 그렇죠.
예. 그렇죠.
하긴 인사로 어떻게든
네. 그렇죠. 보복하는 이걸 뭐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3층, 소위 총무원. 3층이란 표현이 총무원, 청사의 3층은 총무원, 2층에는 교육원과 포교원이 있어요. 그래서 3층까지 자승 총무원이라고 하는 네. 세력 제가자들이
네.
완전히 장악을 했고, 2층은 그렇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그건 차장, 팀장, 끝까지도 소위 자승 스님 쪽 제가 종무원들 쪽에서 회원 또 뭐라고 할 수 있겠다. 하여튼 뭐 그런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같이 하는 이런 쪽이 같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게 개인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네.
차 팀장급에서 배제가 되면 종단의 주요 흐름과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거거든요.
네.
의사결정의 정보에 있어서
네.
완전 차단막을 설치했다. 특히 노조 관계자들한테는
그렇네요.
예.
일단 그러면 노조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인사 조치라기보다는 예, 배정이 예. 됐는지
지금 그 사례로 대표적인 네. 게 이제 박용규 교육원 네. 차장이었던 분이 백년대계 부분과 다른 쪽으로
네.
거의 옮겨가면서
예예 예. 예, 예.
차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뭐 가장 많이 출연도 하고 인터뷰도 한 우리 박정규
네.
노조 홍보부장이죠.
네, 네.
이분이 교육원 팀장이었었는데 이분도 이제 일반 종무관급으로 내려갔고 또 우리 논란이 있었던 이석심
네.
그 포교원 차장 이분도 해인사 파견에 갔다가 다시 복귀가 아니고 또 다시 파견이에요.
네.
그 국제선센터인가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위 차팀장급에서 개인에게는 인사상에 있어서 좀 불이익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전체 흐름에서 보면 배제 이런 구조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사 관련된 어떤 조항 같은 것들을 보면 하위 5%, 이건 아마 인사 고과일 것 같아요.
예.
하위 5%의 연속 3년 정도 계속 대상으로 지목이 되면 이거는 직권 면직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기존에 계속 있어서 논란이 됐고 문제가
근데 어떻게
됐었죠.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 그동안 별다른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격렬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해요.
그렇죠. 격렬하진 않았지만 계속 논란이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네. 이 제도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될 뿐더러 객관적 기준치도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이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조항이거든요.
지금 예 빙고 지금 이야기가 노조에서 이 부분을 더 경계 기존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봤는데 이게 대다수가 노조원들이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내용도 뭐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분은 진짜 업무상 문제가 있어란 노조원과 상관없이
네.
그런 건 또 상관이 없는데 가령 이제 우리 박정규 또 나오네 이분
네.
씨 같은 경우는 무슨 종정상인가 총무원상 몇트 수상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상 많이 받으면 운이 없다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번에 종단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징계 받은 점수 때문에
네.
이게 아까 연속 3년 중에서 1년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아까 심주환 그 노조의 사무총장인가도 여기 선정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말대로
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징계, 노조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징계 받았는데 이게 되면
노조 만들었으면 지금 조계종 노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도 다 징계 받아야
돼요. 또 이렇구나. 그래서. 노조 만들었다고 징계한 거 아니다 이거잖아. 이 사람들 네. 얘기는 분명한 건 기존의 그 뭐 민주노총 노조의 분들은 네. 이런 식의 형태를 당했다.
네.
이게 이제 긴 안목으로 보자면
네.
이게 그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게 세상이잖아요. 예전에 의원 스님 한참 바로 할 때는 정말 조계종에서 의원 스님의 세상이 안 끝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 강남 원장 뭐 어용 노조 강남 노조 어쨌든 강남자 들어가면 전부 다 누군가 1인을 지칭하고 있죠.
네.
이분의 위세도 상당히 오래 이미 끌어왔고 앞으로도 다 오래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도 있고.
아, 예측하는 겁니까?
예. 이 지금 이런 쪽에 종무원들이 전부 다 줄을 쓰잖아요. 예전부터도 이거 여러 번 그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종무원들이 스님들에게 줄을 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는 한편으로는 가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예, 예.
그리고 그런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조가 좀 힘을 내야 된다. 아, 이 노조는 기관 노조, 강남 노조 아닙니다. 예, 제일 노조 얘기하는 건데요. 그 전에도 제가 영상 편지 한번 썼지만
또 쓰게?
예, 노조가 지금 완전히 기로에 섰습니다. 이런 인사 탄압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 타이밍에 얼마나 이분들이 굳게 뭉쳐서 앞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외부에서 저희가 좀 더 가열차게 응원해야 될 것 같고요. 내부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그때 얼핏 뭐 얘기할 때 뭐 관심사, 그 다음에 뭐 외부 시민사회단체와의 어떤 차별성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다른 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노조에서도 이제 판단을 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본인들이 적절한 투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노조에서도 역시 그런 고민의 흔적 내지는 결과를 좀 발표를 하거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표현으로는 이제 좀 그 좀 법적인 잠은 좀 받아서 대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굉히 도식적인데 사실 지금 이상하게 더 얘기하시는 게 없을 것 같아. 빨리 하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좀 받아서 하겠다.
아, 그래도 이런 거보다는 좀 세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이게 전열을 가다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잖은 분들이라.
좋습니다. 33회 1부 꾸려봤습니다. 잠시 뒤에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